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키프, 차타이, 클루치, 신임 튀르키예 대통령 대변인 겸 수석보좌관과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과 튀르키예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좌관은 또 최근 러시아 사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흑해 곡물 협정 갱신을 위한 튀르키예의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나토 가입을 진행 중인 스웨덴이 가능한 빨리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는 나토 사무총장 주간화에 튀르키예와 조만간 추가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는 스웨덴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이전 또는 정상회의에서 나토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뉴질랜드, 베트남, 몽골, 바베이도스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던 자신의 지난 2014년 뉴질랜드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모두의 실질적 이익이 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중국과 뉴질랜드는 서로를 적대국보다는 파트너로 봐야 하며 위협보다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도 수교 50주년이었던 지난해는 뉴질랜드와 중국 관계에서 핵심적 이정표였다면서 서로의 차이가 양국 관계를 규정해서는 안 되며 솔직한 교류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판민쯔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올해 15주년을 맞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일대일로 건설과 기관시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팜 총리도 베트남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실히 실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롭상 람스라이 어용 에르덴 몽골 총리와 카리브해 도서국가인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와도 각각 회동하고 양국 관계 심화와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타이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이끄는 9명의 미 의원단이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해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원들은 사흘 일정의 이번 방문 중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면담하고 미국과 타이완 관계 그리고 영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이어 조셉 우 타이완 외교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이 지난 수년간 이뤄진 미 의원단 방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특히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타이완 방문을 위해 대표단을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와 영내 상황이 권위주의적 확장으로 위협받고 있고 중국이 계속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며 미국과 타이완의 우호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식당을 강타해 8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시 구조당국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원들이 파괴된 건물 잔해를 뒤지고 있으며 아직 잔해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 외곽의 한 마을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의 서쪽 편에 있는 주요 도시로 러시아군의 중요한 진격 목표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 지원과와 공동 핵계획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최고는 22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며 미한 군사활동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군사훈련이 순수 방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 증가와 공동 핵계획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전날 나온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우리의 양자, 삼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이미 그 해에 6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장 복구 노력도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하도록 북한을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과 류 대표는 26일 베이징에서 만나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자 문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들에 의한 불균형한 군사활동의 전례 없는 증가와 공동 핵계획 실행으로 인해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이 같은 활동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긴장구조와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반도 긴장구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7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26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동맹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전쟁 발발 임계점을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과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의 초점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전략적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영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실험과 같은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이 언젠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이나 시기에 대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nuclear testing, we've known for a while, as you've heard us say, that North Korea at some point will conduct a nuclear test. I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nor would I.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잠재적인 침략과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26일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면서 긴장 수위가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간 확장 억제 메커니즘의 구체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가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We very much value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Japan 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ertainly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those allies to find opportunities.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며 우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이들 동맹과 계속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와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북한의 추가 무기 이전 정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에 제공한 것 외에 새롭게 제공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의원은 북한의 이런 공세를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은 26일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에 북한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을 있는 그대로인 깡패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닝 나루타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야망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인권유린 그리고 불안정한 지도력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안정과 세계 안보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하며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리사 맥클린 하원의원은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맥클레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을 전멸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골적인 위협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맥클레인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7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각도에서 진행됐다며 평양 집회 참가자들은 단호한 보복성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방멸을 선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책 등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미국은 핵무기 등 모든 범죄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당국 국장급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하고 영내 안보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미국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확장 억제 대화 EDD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 EDD를 창설했다며 이날 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번 EDD 회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며 미일 양국은 EDD에서 확장 억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무기 통제와 위험 감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지역 억제에 기여하는 재래식 역량과 미국의 핵 역량을 검토했으며 억제 효력 강화를 위한 동맹의 전력 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영내 미국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고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이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상 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유와 훈련, 연습의 개선을 통해 동맹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율을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억제력 강화를 위해 3자와 다자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억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DD 회의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온 도상 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B-2 폭격기 비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으며 B-2 전략폭격기와 임무가 끝난 미니트맨2 발사 통제센터를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는 미 공군 8항공대 제509 폭격 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핵무장이 가능한 B-2 전략폭격기 등이 이곳에서 출격합니다. 또 1995년까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의 지하 발사대, 즉 사일로가 운용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EDD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27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새 발사장 이동식 조립 건물의 남쪽에 지대에 놓여 있는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지대의 북서쪽 지점에 놓인 이 물체는 가로 약 7m, 세로 16m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4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발사장 남쪽 지대 약 60%를 채운 가로 약 18에서 20m, 세로 60m의 하얀색 물체를 포착한다 했습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하얀색 천막을 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혹은 단순히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얀색 덮개로 해당 지대를 덮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당시보단 크기가 작아졌지만 물체의 크기 변화는 최소한 이곳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 주도의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아사자 발생 등 인도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통제해 주민들을 복종시키는 이른바 칼로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28일 서울에서 유례없는 정보 사각지대가 된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배경, 이를 활용한 노동당의 주민 통제 실태 등을 고발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 취재 협조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방역을 구실로 개인들의 민간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현금이 부족해졌고 동시에 식량 판매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식량난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국영 양고 판매소의 복구를 꾀하면서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억제하는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시장에서의 식량 진열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경부터 시장에서 극히 소량의 판매는 묵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식량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관리 차원의 조치이면서도 식량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으로부터 탈환해 국가 전매제로 이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식량을 국가를 통해서야 입수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먹여줄 테니까 말을 들어라 라는 칼로리 통치, 칼로리원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국영 양곡 판매소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쌀과 옥수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킬로그램당 시장에선 쌀은 6,000원, 옥수수는 3,000원 수준이었지만 양곡 판매소는 쌀 4,200원, 옥수수 2,200원의 고정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다만 자유롭게 구매할 수는 없고 월 1회 1인당 5kg 정도를 세대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약 일주일분에 지나지 않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싼 가격 때문에 처음엔 대체로 환영했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국가 전매제가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협동농장 주변의 농지 관리를 엄격히 하고 논밭과 창고에 군부대 병력 배치, 농촌으로 통하는 도로상에 초소 설치와 화물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개인과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는 2018년부터 강화됐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비상 방역을 구실로 더 수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신흥부자를 일컫는 돈주의 활동을 탄압했고 도매와 운수, 차량 서비스, 음식업 등의 금지와 제한뿐만 아니라 탄광과 어업을 관장하는 기지도 많이 해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규모 경제활동에도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 2명 이상을 고용해 빵과 떡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의류품 봉제, 리어카를 이용한 짐 운반을 제한했고 니발과 매대에서의 소음식업, 자전거 수리 등도 협동조합에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이로 인해 도시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크게 줄고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도 고갈되면서 일찌감치 아사자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위협자들한테서부터 들어옵니다. 주로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현금 수입이 격감한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 전매제는 결정타가 됐다며 시장에선 주식인 쌀과 옥수수에 대한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돼 일반 주민은 국영 양곡 판매소에서의 구입과 직장에서의 소량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보릿고개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 보유 식량이 줄어 지방 도시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많은 우리 협자들이 거의 한결 같은 보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자살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영양 실조로 걸린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가출하는 상황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많아집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 내 아사자 발생이 예년에 3배에 달하고 자살자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김정은 체제의 칼로리 통치는 배급제 등 사회주의 체제 복귀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성공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결국 북한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경기도 파주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미한 정상회담, 미한일 정상회담, 유엔 인권 결의 등을 통해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은 6.25 전쟁 중 한국 국민 10만여 명을 강제로 납치한 뒤 북한에 억류하고 있다며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납북된 희생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에서 북한의 강제 납치 문제를 다루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은 납북 피해 국가들을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서 오는 29일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유엔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행사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합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미국은 자국민들이 북한의 강제 실종 피해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 계기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유엔 일본 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황중국 대사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들이 북한의 납치 강제 실종이라는 반인도 범죄의 최대 규모, 최장기간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시 기조하에 강제 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강제 실종 방지 협약 가입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소개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2024년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점을 상기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함께 안보리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한국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마츠노 히로카즈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를 비롯해 공동 주최국 대사들이 각각 연설합니다. 또 199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타쿠야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나와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리고 주북한 대사로 근무했던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참여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됐다며 2014년 10월 이후 일본의 공식 협의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대북 우선순위로 다루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를 비롯해 1969년 대한항공 납북 사건, 1970년 해군 방송선 납포 사건, 한국 시민 6명 억류 등 납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다루는 화상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허용된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사나 국무담당 소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무소위에서 의결된 이 예산안은 총 525억 달러 규모로 전 회계연도보다 72억 달러 줄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수준보다 164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예산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북한 관련 인권증진 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영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예산안에는 새 회기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캄보디아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공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조항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하원 세출위는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아직 국무 예산안과 국방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계 외국 국적자로는 첫 제재 대상인 최천곤은 본래 최천곤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으나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러시아로 도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의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했고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란, 엡실론 등 단체 두 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그의 한국 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 4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하면서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이 모두 18척이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남포 5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단둥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4월 11일부터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단둥푸안은 등록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또 회사 주소 직하는 단둥푸안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시핑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남산시핑 소유의 북한 선박 남포 5호가 4월부터 단둥푸안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푸안도 남포 5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둥푸안은 소유한 선박이 남포 5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가 된 사례가 올해만 두 건째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자이저우 2호 사례와 관련한 BOE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중량 톤수 3,193톤인 남포 5호는 2005년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중국 선적의 신양 하이호로 운항되다가 2021년 1월엔 중국 선적을 유지한 채 이름만 신양 홍호로 바꿨습니다. 남포 5호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문제와 별개로 이 선박이 최근까지 중국 선박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었던 신양 홍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한 선적의 남포 5호로 다시 태어났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북결의 2325 등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포 5호가 얼마 전까지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 중고 선박이 불법으로 북한에 매각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사례는 더 있습니다. BOA가 27일 IMO GISIS의 북한 선박 목록을 확인한 결과 남포 5호 외에도 화평호와 송림 6호, 아봉 1호가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2월 건조된 화평호는 건조 이후 9년간 중국 선적에 평순 28호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부터 중국 깃발의 하이순펑 6호가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화평호가 됐고 최근 GISIS의 북한 선적에 화평호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화평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교구동 소재 화평시핑으로 등록일은 2023년 1월 26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송림 6호는 올해 3월 중국 선박 저자우지 1099호에서 북한 선박이 됐습니다. 또 유조선인 아봉 1호는 2022년 1월 선적 미상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됐지만 최근 북한 선적이란 사실이 GISIS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에만 모두 13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와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선박 화위안다 79호가 자신이 북한 선적이라는 신호를 외부로 발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취득한 북한 선박은 최소 14척인데 이번 4척을 더할 경우 모두 18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앞서 B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은 북한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21일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조사하고 추적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확정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상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미국은 물론 동맹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7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put out a regulation articulating or kind of defining.
슈미트 사무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슈미트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반도체법 일부 조항의 핵심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해외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과 미국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신들의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드레일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슈미트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미트 사무국장은 이런 접근법이 미국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동맹국과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undamentally, all these conversations are working towards the same objective, right?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대화는 같은 목표를 향해 진행되며 우리의 공동 경제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파트너, 동맹국의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한 잠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는 참전 용사들의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이 캐나다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올여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훈처는 26일 VOA에 수도 오타와의 국립전쟁기념관에서 25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공식 기념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7월에는 캐나다 보훈처 장관이 참전 용사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는 브램튼시의 한국전쟁 추모 위령의 벽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11월 11일에는 오타와에서 연례 부산을 향하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을 향하여 행사는 캐나다와 영연방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함께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에 묵념하는 행사입니다. 캐나다 보훈처 대변인은 이러한 기념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군이 보여준 용기의 경외감을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6개 공군을 합쳐 2만 6천여 명을 파병했고 이는 참전 16개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보훈처 대변인은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졌던 한국전쟁은 이제 캐나다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군인들이 가장 많은 전투를 치른 곳 중 하나는 355고지 고왕산 전투 주변 지역으로 캐나다 군인들이 최전선을 방어하고 적의 공격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참전한 모든 캐나다 대대는 전쟁 중 어느 시점에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355고지 일대에서 캐나다 군인들의 희생과 업적은 캐나다의 한국전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캐나다군은 가평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가장 잘 알려졌다며 1951년 4월 가평에서 적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낸 이 전투로 한국군과 유엔군의 대패를 막았고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벨기에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논평에서 벨기에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한반도의 평화 재건을 위해 노력한 유엔군 참전국들의 희생에 엄숙히 감사하며 한국전쟁 기념일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그 중에는 3천 명이 넘는 벨기에 자원군이 있었고 이 중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평화와 정의의 원칙에 대한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계속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차분한 성찰과 추모의 기간에 우리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지난 몇 달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고문 담당 특별 보고관이 고문은 사악한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 인권단체는 유엔으로부터 10년째 고문 피해자를 돕는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앨리스 에드워즈 유엔 고문 담당 특별 보고관이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 특별 보고관은 27일 전날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 내 고문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묻는 VOA의 질의에 직답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과 갈등의 시대에 너무 많은 고문범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는 그 성격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이 사악한 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문에 대한 금지는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정부와 개인은 고문을 행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과 총리에서부터 군대, 법 집행기관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워즈 특별보고관은 이어 나의 사무실은 고문 범죄가 어디서 발생했든 우리가 접수한 고문 혐의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커 트루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26일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성명을 통해 고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고문은 심한 구타에서부터 성적 수치심과 강간, 특정 도구를 사용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 모의 처형, 취약한 가족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행위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Torture is a serious crime. International law sets forth an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It can never be justified by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국제법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고문은 물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고문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특히 고문 피해자들을 돕는 유엔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자발적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해 120여 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고문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매년 기금 부족으로 수천 건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면서 회원국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이 기금을 받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184개, 액수는 893만 달러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낸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천여만 달러 가운데 80%인 800만 달러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26일 성명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전 세계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한 재활과 사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 고문받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의 윤여상 소장은 27일 VOA에 이 기금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 고문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고문 피해는 그 상처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만이 아니라 의료적 치료도 함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문 피해에 특화된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10년째 유엔에서 받는 기금으로 북한에서 고문 피해를 겪은 탈북민들에게 집단 상담과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힐링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탈북 고문 피해자들은 북한에서 경험했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마음의 그늘을 지우고 삶의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고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고문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북한 수감시설에선 경비병,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 성폭행, 기타 여러 자의적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고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정권의 고문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26일 트위터에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사진을 올리며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미국인 오토 원비어와 그의 놀라운 가족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친구였으며 북한의 악랄하고 범죄적인 김정은 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원비어의 죽음을 비롯해 북한에서 고문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에 대한 3주기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미국과 한국 등 20여 개 나라가 고문방지 협약 비준을 권고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퍼집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합니다. 1919년 6월 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